오늘 말씀 제목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란시스 드살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악한 마귀는 슬픔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해주고 싶어요. 우리 좀 악한 마귀를 닮아가지 말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쁜 표정을 하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말을 한 분이, 어떤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칼 바르트란 분인데, 이분의 신학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 말은 인정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자기 반성을 잘하는데 기쁨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잘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도 하고 뭐 자기 반성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내 삶에 왜 기쁨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기쁨을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이 표지는, 상징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기쁨은 우리 신앙의 척도, 어떤 정도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일이 있다고 기뻐하는 건 아니죠.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죠. 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도 그랬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또 기뻐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어 계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병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암도 발생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웃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포가 나오는 것도 아시죠? MK세포라 그래서 그게 암을 죽인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꾸 반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MK세포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떤 한국인 의사분이 이걸 발견했는데, 이 MK세포는 어떤 사람들에게 맞냐면, 지금 방금 찬양했던 성가대,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분들에게 이 MK세포가 많이 나온대요. 이제 성가대 이제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할 때 이렇게 이제 그런 세포들이 나와서 암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인데, 이제 자꾸 보잘것없는 이렇게 떡 다섯 개와 또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 하늘의 풍성함이 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주님이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신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자꾸 주셔서 제가 기쁨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그 풍성한 기쁨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붙들 것이 있다면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요즘에 이렇게 뭐 은혜를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뭐 이쪽저쪽으로 뻥 차버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런 신학 어떤 그 사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면 다냐, 뭐 은혜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만을 붙들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들도 있고 뭐 사람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게 확 뒤집히는, 전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친구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뭐 엄청난 빚을 진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뒤바뀌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사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제가 눌렸거든요. 사실 과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3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듣고 걸어서 따라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무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병에 이런 치유도 받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 중병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을 치유해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말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것저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치유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또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6절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본질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교현장에 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내 선교를 비롯해서 해외 선교도 많이 다녀왔는데 이렇게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도쿄에 있는 지역에 갔을 때 또 은혜로운 경험들을 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도쿄에 있는 하치오지 지역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미나미 우사라는 그런 역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고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구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제 노신사가 계속 구경을 하면서 이제 안 가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막 눈물까지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죠. 물론 통역을 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30년 전에 미국 선교사에게 성경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안 나가게 되면서 교회하고 멀어지겠다. 그러니까 찬양을 듣는 순간 자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일본 노신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도립대학교 그쪽에 이제 대학이 많았는데 도립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사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신주쿠 쪽에 사신다 그래서 신주쿠 쪽에 있는 교회랑 연결을 해드렸어요. 뭐 일본에 선교 가면 이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제가 대만 선교 갔을 때 일인데요. 대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뭐 노방 전도하다가 뭐 10년 전에 이렇게 어떤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걔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돌아온 일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코리안 파티를 하는데 매번 올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가 여덟 번째 만에 영접을 하고 또 이제 성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동세 시은당이라는 타이중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는 이제 어떤 성도분이 계세요. 이제 이름이 왕미녀예요. 왕미녀. 이분 진짜 이름이 왕미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는데 하여튼 이제 왕미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렇게 장비 이렇게 좀 그쪽과 좀 가까우신 분인데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도 이분은 정말 이렇게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잘 안 믿으실 것 같다 이랬는데 이분이 너무 잘 믿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면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좀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불교 신자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침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접한 그날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상, 그 4층 단지 우상 그 모셔놓은 그런 신전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때려부신 거예요. 철거하고. 하필이면 제가 성교 간 날 그렇게 철거를 결정하셔가지고 제가 그거 다 치우고 트럭 두 대 분량의 그 우상들을 다 싣고 제가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선교대원들하고 같이 땀,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다 불태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 이게 대만 사회에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그분이 결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남편분이 좀 이렇게 우상을 좀 이렇게 좀 감췄어요, 조금. 자기 부인 왕민이보다 좀 맞았습니다. 이게 왜 감추냐? 그러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 아주 멋진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올해도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이 없답니다. 왜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분 때문에 사위, 딸 다 예수님 믿게 됐고요. 그 남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셔서 초신자분이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시험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기 남편이 천국에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겪어보니까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안정적이더라. 그래서 나는 뭐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 은혜를 따라가라.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안 가요. 굳이 꼭 그냥 그렇게 은혜가 없는 자리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이 백성이 날마다 미혹된다 그러셨는데 그 미혹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다 보니까 자기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이 백성이 미혹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안 하면 되는 거죠. 뭐 불신결혼도 그렇죠. 솔로몬 우리가 주일만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결국 그렇게 타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술집에 간다든지 뭐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리, 뭐 점보로도 또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진원들을 신방하다가 그 자매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 점을 보러 갔었다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점을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점 보는 데 한번 가봤어요. 들어간 건 아닙니다. 갔는데 정말 이렇게 뭐 기독교인 환영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카드 환영 뭐 카드 우대 뭐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면 그렇게 써놨겠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점집에 가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이 점집에 있는 무당은 쪽지게 같이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안개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쪽지게 같이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영물들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맞는 게 아니죠.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딱딱 집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길 따라가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자리.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 현장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오늘 수요 예배 올까 말까 망설이신 분도 있는데 있었죠?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순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요. 각종 훈련의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자 훈련, 뭐 기독교 세계관, 중보기도학교, 뭐 이런 훈련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다 이렇게 똑바로 해서 잘 삽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낙심하고 이렇게 뭐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훈련이 없어 그래요. 그 무슨 보통 남자가 이렇게 해병대 가가지고 2년 후에 3년 후에 진짜 군인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걔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훈련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8월 한 달 다 지나갔는데 9월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은혜를 임하는 자리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서 영광을 누린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할 것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은혜가 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이 저녁때가 되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서 사먹게 하소서, 말에 들어가서 먹어서 사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이 제자들은 먹는 것에 아주 환장을 합니다. 누가 뭐 안 줄까 봐 그냥 또 이렇게 먹을 걸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을 걸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황당한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 나눠줍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힘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생뚱맞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교회 잘못 왔나 보다. 나한테 맞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생뚱맞은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정말 이렇게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건져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또 우리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했을 거예요. 뭐 가롯 유다라든지 빌립이라든지 계산 막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 중에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오병이어를 만든 아이들을 만나죠. 오늘 그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이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여짜오되란 말은 헬라어로 레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발언 그 자체보다 말한 것의 뜻에 주목을 시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드레의 말 속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항상 주님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의 반응을 잘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만났을 때 오병이어를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그거 갖고 소용없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안드레는 믿음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5천 명.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따지면 뭐 수만 명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있고 체면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5천 명, 수만 명인데 이게 오병이요 이거 갖고 될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들고 주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안드레가 이 주변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뭐 바보라고 여기든지 뭐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우린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예수님 외에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소경 바디메오 같은 거죠.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부르니까 시끄럽더래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랬는데 그걸 만류하고 쫓아가가지고 다이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군중 속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건 말건 뭐 돌에 맞아 죽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들어가서 예수님 목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안드레의 이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죠. 안드레가 가지고 나올 때 그거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와라. 18절입니다. 이르실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꾸 부족한 것들을 갖다 드려도 그분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환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는 주님께 가져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뒤집히는 풍성한 은혜가 많은 것이죠. 안드레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반겨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뭐 그것을 내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신 구절이 있나요? 없죠. 저리 가 너 이렇게 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이리로 와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아주 적합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죠.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똑똑한 제자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 11명 빼고 그들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바보같이 행동한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셨죠. 크고 멋지고 될성 싶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자꾸 부족한 자꾸 연약한 것이 알지라도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뭐 물질, 내 헌신, 열정 내 몸까지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자녀도 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약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져오실 때 가져가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 키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학교 가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는 장래희망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뭐 속으로 흐뭇했어요. 한 번도 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물어봤죠. 너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나마 그게 좀 쉬워 보여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쉬워 보이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보였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도 하고 아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 아들의 그 표현 속에서 야 요즘 아이들의 어떤 그 세태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 요즘 아이들 꿈이 부동산 업자라면서요. 이렇게 건물에서 세를 받아 사는 그런 사람이 꿈이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쉬운 거 그게 쉬워 보인다. 그래서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길이 아니고 내가 길이다. 네가 생명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이라는 거죠. 제가 길이 아니고 제가 답이 아니고 주님이 답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도 주님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 터지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니까.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엄두도 안 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매우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걸 즐기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것을 기대한다. 말이 어렵죠? 하여튼간 모든 기대를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다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땅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러분 사람들은 안드레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뭐 비웃고 뭐 무시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흡족하셨어요. 그걸 환영하고 같이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숫자에 맞춰가지고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식사를 하시려고, 밥을 먹이려고.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식사 기도 여러분 하시죠? 네, 감사 기도, 식사 기도. 직장에서 이제 뭐 신발끈 묶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감사 기도 하지 말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죠? 네, 뭐 짧게 기도하는 사람도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땡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설교를 하죠. 그래서 밥이 다 식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인 사람은 밥을 먹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을 눌러보시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이제 밥을 보거나 식판을 보거나 그러는데 주님은 하늘을 눌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녀 합쳐서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런 12강지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할 때 밥이 부족하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라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지금 이렇게 도래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밥을 먹을 때, 또 걸어갈 때도 땅을 볼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하늘 보면서 걸어가요. 하늘 보면서 밥 먹어요. 대부분 땅만 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예수님 보시면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느냐, 땅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땅의 일만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땅의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상의 일을 하고 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축사를 하시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죠. 교회가 줘야 돼요. 우리 중세 시대만 해도 교회가 다 그런 역할들을 했죠. 교육기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매일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그 풀어놓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이렇게 이 땅의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자 차라리 돈을 더 벌려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가치와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냥 삶에 찌들려서 겨우겨우 살아간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늘의 삼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성교에도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 세계를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물질 문명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있는 이 땅의 한계, 또 울타리, 여기서 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죠, 걸작품. 여기서 영어의 form, 시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시예요.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우리가 할 일이 없겠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 마이크도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없겠습니까?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자꾸 이렇게 악한 마귀가 거기에 매이게 만들거든요. 그걸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땅의 일을 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오병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곳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또 이렇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더욱 반응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능력이 없으면 땅의 일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더 큰 영광, 더 큰 거룩한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